자리 앉으시고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신 말씀은 로마서 9장 13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52페이지 로마서 9장 13절부터 16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우리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6절까지로 제가 드렸는데 18절까지 읽겠습니다. 16절, 13절부터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이제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제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라. 17절 아마 예.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제가 예정론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예정이라고 하는 말은 말 그대로 미리 정하셨다라는 말입니다. 뭘 미리 정하셨느냐?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를 미리 정하셨다. 이게 예정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정론은 쉬운 교리가 아닙니다. 굉장히 어려운 교리입니다. 얼마나 어려운가? 예정론을 쓰고 있는 책들을 보게 되면 하나같이 똑같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이건 어려운 얘기다. 이거를 반드시 밝히고 시작합니다. 중간중간에 여러 번 반복하기도 합니다. 설교를 들어봐도 그렇습니다. 예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설교들을 들어보더라도 목사님들이 늘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이건 어려운 얘기라고, 이해하기 힘든 얘기라고 하시면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교회에서 로마서를 이제 강해를 하는데 1장부터 8장까지 쭉 강해를 하다가 이제 9장 차례 때 와서 9장부터 11장까지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니까 나중에 로마서 다 끝나면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하고 12장부터 시작해서 마지막까지 끝내놓고 다시 돌아오지 않고 이제 다른 데로 넘어가는 은근슬쩍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분도 있다고 합니다. 칼빈도 기독교 강의에서 예정교리를 다룰 때 성화, 기도, 이신칭의 성화, 기도 다음에 예정교리를 다뤄요. 순서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미리 정하시고 그 다음에 구원받고 이신칭의, 그렇죠? 그 다음에 성화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나가야 될 것 같은데 구원받고 이신칭의 성화, 기도 그 다음에 예정을 다룹니다. 순서가 좀 이상하죠? 칼빈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왜 이렇게 칼빈이 썼을까라고 하는 얘기에 대해서 예정교리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구원 이후에 순서를 갖다가 위치시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그 예정론은 이해하기 어려운 교리입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도 이해하기 참 힘들었던 것 같아요. 설명하기 참 힘들었던 것 같아요. 로마서 9장을 보면은 예정론에 대한 얘기를 쭉 하고 있는데 하면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정했다고 한다면 구원받지 못한 백성들도 하나님 책임이 아닙니까? 이런 질문이 들겠죠. 그렇죠? 근데 뭐 또 다른 질문들도 있어요. 예정과 뭐 자유의지가 충돌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질문들이 나오는데 사도 바울이 이런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9장 20절에 보면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저는 이걸 볼 때마다 사도 바울도 참 힘들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질문이 쏟아지는 가운데 화를 내는 거예요. 이 사람아 네가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 이 말밖에 하지 못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논리적으로 잘 설명하다가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다 이 말밖에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사도 바울도 어려웠던 것 같아요.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오늘 예정론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에게 100% 이해시킬 수 있다라는 전제로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다.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예정론을 믿는 겁니다. 성경 여러 군데를 찾아보면, 몇 군데를 찾아보면 에베소서 1장 4절, 5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에베소서 1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다라고 성경 여러 군데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해도 안 되는 걸 갖다가 왜 설교를 하려고 하십니까? 네.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 오늘날 많은 성도분들이 그 예정론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정론을 믿긴 믿되 잘못된 예정론을 믿게 되면 신앙에 크나큰 영향을 끼치게 돼요. 건강하지 못한 신앙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렵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세 단락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예정론에 대한 두 극단이 있어요. 두 극단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이고, 두 번째는 성경적인 예정론이 어떤 것인가. 마지막 부분은 세 번째는 적용에 대한 부분으로 우리가 예정론을 바르게 이해하면 당연히 갖게 되는 신자들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예정에 대한 두 극단이 있습니다. 하나는 숙면론, 숙명론이고 운명론, 또 하나는 예지예정론입니다. 숙명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이미 다 정하셨으니까 사람이 할 게 없지 않느냐, 어차피 뭐 하나님이 다 정하셨는데 뭐 구원받을 사람들은 구원받고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하니까 나는 막 살아도 되겠네, 막 살더라도 어차피 구원받을 사람이라면 난 구원받을 것이고 어차피 구원 못 받을 거면 그냥 구원 못 받는 것이고, 이렇게 그냥 운명론적으로, 숙명론적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게 운명론이죠. 이게 잘못된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지만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할 일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더욱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숙명론은 복음을 전파하는데도 굉장한 걸림돌이 되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종교개혁 이후에 개신교 측에서는 그 공식적인 선교가 그 윌리엄 케리 전까지 없었어요. 선교학교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왜 선교를 안 했냐 하면 칼빈의 그 예정론을 갖다가 잘못 오해하고 있었던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니 어차피 뭐 구원받을 건데 뭐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못하겠느냐, 이런 세화상이 팽배해 있었습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여러 군데에서 복음을 전파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빠지기 쉬운 극단은 예지예정론입니다. 예지예정론. 들어보셨나요? 들어보셨습니까? 펠라기우스 사상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그 알미니안 주의자들이 취하는 입장인데, 그 예정론을 곰곰이 생각해보면 인간의 자유의지와 충돌하게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이 다 정하셨는데 그러면 인간의 자유의지가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그러면 선택할 뭐 여지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오는 게 예지여정론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다 결정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의지와 행동으로 구원이 결정되는데,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고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누가 구원받을지를 미리 아셨다는 거예요. 미리 아시고 그래서 그대로 결정하셨다. 이게 이제 그 예지예정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굉장히 합리적인 것처럼 생각이 되는데 신학적으로 보면 굉장히 심각한 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지예정론은 모든 구원의 결정권이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있는 꼴이 되어버립니다. 그렇죠?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인데 그게 아니라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지예정론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근거로 삼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로마서 8장 29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정하셨대요. 아, 봐라, 미리 아신다고 말했지? 예지, 미리 정했다, 예정. 예지 예정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러나 여러분 본문을 자세히 보게 되면요, 여기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할 얘기가 많지만 간단하게 하나만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이라고 말할 때에 알다라고 할 때에 그 안다라고 하는 것에 목적어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이 그들의 뭘 아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잖아요. 그들의 이름을 안다는 얘기인지. 물론 하나님이 다 아실 거예요. 그렇죠? 그들이 구원받을지 안 받을지에 대한 것들을 아신다는 얘기인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사실은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아신다라고 하는 의미는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과 동의어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히브리어에서 야다라고 하는, 알다라고 하는 단어가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고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말씀을 드렸죠. 네, 잘 알 겁니다. 우리랑 달라요. 안다라고 하는 개념이, 사랑한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존 머레이는 이 부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안다는 말은 사랑한다는 말과 동의어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셨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창세전에 이미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사랑하셨다는 얘기지 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물론 아시죠. 이 본문이 예지 예정론을 말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여러분, 구원은 자유의지와의 문제가 아니에요. 자유의지와 충돌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구원은 자유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유의지가 있다고 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저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죠. 제가 지금 이렇게 물을 마실 자유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유의지로 제가 마시는 거예요. 걸어가려면 제가 걸어갑니다. 자유의지로. 뭘 선택할 때도 제 나름대로 선택권이 있습니다. 자유의지로 제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하늘을 날고 싶어요. 하늘을 날고 싶어하는 의지,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제가 하늘을 날 수 있습니까? 날 수 없습니다. 그렇죠? 하늘을 나는 문제는 자유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능력의 문제입니다. 아무리 날고 싶어하는 자유의지가 있더라도 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은 자유의지의 문제가 아니에요. 구원은 능력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인간 측에서는 구원을 할 만한 능력이 없어요. 자유의지는 있지만. 그렇죠? 따라서 하나님이 전적으로 우리를 미리 정하시고 선택해 주지 않으신다라고 한다면 한 사람도 구원받을 사람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지 예정은 잘못된 것이고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두 극단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숙명론이고 하나는 예지 예정론이에요. 숙명론은 인간을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예지 예정론은 하나님을 무기력하게 만들어요. 숙명론은 인간 측에서 할 게 없게 만들어요. 예지 예정은 하나님 쪽에서 할 게 없게 만듭니다. 둘 다 잘못됐습니다. 성경적으로 옳지 않아요. 자, 두 번째, 그러면 성경적인 예정론은 어떤 것인가? 구원에 대한 궁극적인 결정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달려있지 않아요. 그렇죠?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에 의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어떤 사람들은 구원하기로 작정하시고 어떤 사람들은 구원하지 않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고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질문이 하나 있죠. 그게 뭐냐 하면,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선택에 의한 것이라고 한다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도 사실은 하나님이 선택해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거니까 그 책임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예? 당연하죠. 로마서 9장에서 지금 하고 있는 얘기가 그런 겁니다.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로마서 9장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하냐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한 이유는 하나님이 선택을 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꼭 그렇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부분들이 있어요. 9장 13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9장 13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아, 목사님 이거 보세요.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으니까 에서가 버림받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기서 미워했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식으로 이해하면 안 돼요. 이게 악의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미워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게 어떤 표현이냐 하면은 사랑하지 않았다는 얘기, 더 사랑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렇게 볼 수 있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이 말은 부모를 미워하라는 말이에요? 처자를 미워하라는 말입니까? 형제자매를 미워하라는 말입니까? 아니죠.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마태복음 10장 37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은 얘기예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미워한다라고 하는 말은 적극적인 악의를 가지고 미워한다는 말이 아니라 더 사랑하지 않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즉 하나님이 에서를 미워하셨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버리셨다, 미워하셨다, 적극적인 악의를 가지고, 이게 아니라 더 사랑하지 않았다, 더 야곱을 사랑했다는 말이에요. 또 오늘 본문에서 9장 18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여기서 이 완악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그 바로 왕에게 지금 하는 얘기죠. 바로 앞절에 보면 바로 왕 얘기하게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이런 뉘앙스로, 이런 이제 배경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도 악의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완악하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완악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은 바로의 마음 자체가 완악한데 하나님이 그냥 완악한 상태로 그냥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완악하게 만들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왜 그렇게 볼 수 있느냐 하면 출애굽기에서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8장 15절에 보면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주어가 누굽니까? 바로예요. 바로. 바로. 바로가 자신의 마음을 완강하게 한 겁니다. 출애굽기 8장 19절을 보면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스스로 완악하게 된 거예요. 출애굽기 8장 32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누가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했어요? 완악하게 했습니까? 스스로, 자기 스스로. 죄로 가득했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로마서 9장에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학적인 용어로는 유기시켜버린 거예요. 로마서 1장 24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냥 본래 악하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는 겁니다. 그렇게 하도록. 로마서 1장 26절.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어요. 내버려 두는 겁니다. 따라서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이 구원받지 못한 것은 그 책임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죄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모든 책임은 자신의 죄, 자기에게 있습니다. 이걸 잘 깨달아야 되는데요. 쉽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쪽은 생명이에요. 이쪽은 사망입니다. 이쪽은 천국이에요. 이쪽은 지옥입니다. 사람이 다 중간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은 선택하셔서 구원받게 하시고 어떤 사람들은 미워하고 완강하게 하셔서 지옥 가게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의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잘못된 생각이에요. 이런 그림이 아니라 올바른 그림은 이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합니다. 죄의 사슬은 사망입니다. 에베소서의 표현대로 말하면 우리는 이미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의 이쪽에 있어요. 사망이에요. 지옥에 떨어져야 될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 어떤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긍휼히 여기셔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따라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자기 죄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적인 자기 책임이에요. 좀 더 쉬운 설명으로 그 팀 켈러 목사님이 쓴 책을 보게 되면 이 팀 켈러 목사님이 제임스 케네디 목사님의 하셨던 비유를 갖다가 인용을 하고 있어요. 들어보신 분들이 있으시겠지만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비유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다섯 명의 친구가 있습니다. 친구가 있는데 이 다섯 명의 사람이 은행을 털기로 했어요. 강도짓을 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그 사람들을 말리는 겁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 안 된다. 막 말렸는데 사람들이 막 뿌리치고 막 갔습니다. 은행에 갔어요. 근데 제가 막 말렸는데 다 잡지는 못하고 한 명만 그냥 딱 잡아가지고 못 가게 만들었어요. 결국 네 명이 가서 은행을 털다가 경비원 한 사람을 총으로 쏴 죽여버렸습니다. 그 친구들이 다 잡혔어요. 결국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다 사형에 처해지게 됐습니다. 이 네 사람은 다 사형에 처해지게 됐지만 제가 붙잡았던 한 사람은 구원받았어요. 죽임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 네 명의 친구가 저보고 네가 왜 그때 나를 구원시키지 않았느냐? 왜 나를 그때 붙잡지 않았느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들이 사형에 처하게 되는 책임은 그들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살아남은 친구 입장에서 보면 이 사람이 아주 착한 사람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입니까? 아니요. 이 사람은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그를 꼭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책임은 그들 자신의 죄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불의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 스스로의 죄 때문에 그들이 지옥 형벌에 떨어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적인 예정론입니다. 자, 세 번째, 그러면 적용입니다. 이렇게 성경적인 예정론을 바르게 이해한 신자들에게 나타나는 올바른 태도, 반응이 뭐냐, 자연스러운 반응이 뭐냐, 두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예정론을 바르게 깨닫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한 반응이에요.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지옥에 떨어져야 마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시고 나의 행위를 보지 아니하시고 미리 정하셔서 나를 구원하셨어요. 은혜 자체입니다. 감격 자체예요. 이 은혜 때문에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는데. 그렇죠? 예. 사도 바울도 예정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로마서 9장, 10장, 11장을 이끌어가면서 갑자기 찬송을 부르기 시작해요. 로마서 11장 33절부터 36절까지를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예정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이 지혜와 지식이 풍성하다, 깊다, 놀랍다 그러면서 만물이 주에게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의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라고 찬송을 부르고 있어요. 에베소서 1장 5절부터 6절까지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예정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왜요?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라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바르게 깨닫는 사람들의 올바른 태도, 자연스러운 반응이 뭐냐? 은혜를 깨닫는 것이에요. 은혜에 감격하는 겁니다. 그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하죠. 구원받았는데.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구원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겠어요. 요즘에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 많죠? 강아지 사랑하시는 분들 많죠? 강아지를 얼마나 사랑하냐면 남편보다도 더 사랑해. 주부들 같은 거. 식구로 쳐. 남편은 식구로 칠까 말까인데 강아지는 치잖아요. 제가 작년에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어떤 교회에서는요, 예배 시간에 애완견 축복 시간이 있대요. 그래서 한 줄을 정해놓고 애완견을 데리고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 시간에 나와가지고 목사님의 애완견에게 안수하며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실제로 있다고 그래요. 한인교회 제가 얘기 들었습니다. 이상한 교회가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미국에서 개가 사람을 물어 죽이게 되면 그 개는 죽이게 돼 있죠. 물 얻어 죽이나요? 죽이게 돼 있죠. 그렇죠? 예. 근데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개가 어떤 사람을 물었어. 죽였어. 이 개는 죽어야 마땅한데 내가 이 개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 개를 죽이지 마십시오. 제가 대신 죽겠습니다. 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사람은 어떻게 보겠습니까? 정신 이상한 사람이죠. 그래서 제가 그 강아지 그 애완견들에게 그 자기의 그 재산을 상속하는 건 봤어요. 그런 사람이 있다면서요. 뭐 어마어마한, 그죠? 몇백만 불을 갖다가 강아지에게 상속하는 사람들을 봤는데, 강아지 때문에 자기의 목숨을 버렸다 이런 사람은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물론 어떤 위급한 상황 속에서 그런 상황이 우발적으로 벌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정상적인 상태라고 한다면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어요. 만약 강아지가 아니라 사랑하는 아들 대신 아버지가 죽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충분히 이해됩니다. 사랑하는 친구를 대신해서 내 목숨을 바쳤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이해해요. 그럴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죽을 위기에 처해 있는데 그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내 아이 생명을 바쳤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의인으로 칭송받을 만한 일입니다. 그런데 한낱 강아지 대신 나의 생명을 바쳐 죽었다? 이건 이해할 수 없는 얘기예요. 납득이 안 가는 얘기입니다. 강아지 대신 죽어놓고도 의인이라 칭송받지 못합니다. 이 정신이 이상한 거 아니야?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말려야죠. 그렇죠? 정신 차리게 만들어야죠. 손가락질하고 놀릴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사건이 바로 똑같은 사건이에요. 우리가 사실은 강아지보다도, 이렇게 말해서 죄송하지만, 예. 오죽하면은 주부들이 남편보다 강아지를 더 사랑하겠어요. 그렇죠? 강아지보다도 못한 인간들이에요. 그렇죠? 죄투성입니다. 죄로 얼룩진, 지옥 형벌이 마땅한 인간들입니다. 강아지들은 의리라도 있죠. 그렇죠? 사람들이 얼마나, 그렇죠? 악랄합니까? 죄로 물들어 있는, 죄투성이인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창조자가,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분이 오셔서 자기의 생명을 바쳤습니다.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어요. 은혜 아니고는 다른 단어로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습니다. 왜요? 창세 전에 이미 우리를 선택하셨고 구원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와 같은 죄를 지었지만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정론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이렇게 엄청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숙명론자들을 생각하는 것처럼 어떻게 막 살 수 있겠어요? 예? 어차피 정해진 거네. 그냥 막 살아야 되겠다.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생각조차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예정론을 모르는 겁니다. 전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두 번째, 여러분, 예정론을 바르게 이해한 신자들이 갖게 되는 참다운 태도는 뭐냐? 나를 살리신 그분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너무나 당연하죠?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은혜 충만합니다. 감격적입니다. 전하지 않을 수는 없어요. 전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사도 바울보다, 성경에서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예정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렇죠? 대부분 예정이 바울 서신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보다 예정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 없었어요. 굳건히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만큼 복음을 힘있게 전했던 사람이 있었습니까, 또? 그렇죠? 바울만큼 열심히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없었습니다. 바울은 예정론 때문에 숙명론에 빠지지 않았어요. 예정론 때문에 예정론에 빠지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정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매도 불구하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정론을 바르게 깨달은 사람들은 반드시 더 복음을 증거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예정론 자체가 은혜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정론 자체가 하나님의 감격스러운 은혜이기 때문에 전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예정론은 선교에 방해가 되는 교리가 아니라 오히려 선교에 동력이 되는 교리예요. 바르게 깨닫기만 한다고 한다면. 선교는 하나님이 작정하신 자들을 추수하러 가는 겁니다. 가서 모든 사람들을 구원시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작정해 놓은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얻으려고 선교하러 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다 믿었대요. 사도 바울은 작정된 자가 누군지 아닌지는 잘 몰랐어요. 그러나 작정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누군지 모르니까 열심히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왜요? 그 작정된 자,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자들을 추수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은 그 자체가 큰 은혜입니다. 감격이에요, 감격. 말도 안 되는 일이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이 은혜에 감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은혜에 감격한다라고 한다면 이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영생을 주시기로 한 작정한 자들에게 나가 복음을 증거하며 사랑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